놀라운 메시지, 크고 붉은 용과 그의 핍박. 계시록 12장에는 주요 세 인물들, 여자, 사내 아이, 크고 붉은 용이 있습니다. 전 세기에 걸쳐서 여자와 뱀 사이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 전쟁은 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내 아이에 의해서 치러져 왔습니다. 본 장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은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사탄의 활동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3년 반 때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뵌 그 여자와 큰 용이 된 뱀은 죽은 이기는 자들의 부활시까지 싸울 것입니다. 모든 죽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의 시체로서 부활할 때 사내 아이가 완전히 출현할 것입니다. 이 단일한 시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 중 보다 강한 부분은 대환란 전의 공중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 최후의 3년 반 혹은 1260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 후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장차 올 하늘에서의 전쟁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은 이기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된 때라야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사탄 및 그의 천사들과 천사장 미가엘 및 그의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보좌로 들림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용을 위한 여지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용은 패배당하여 땅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가 땅에 올 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용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사람을 손상시키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직 사내 아이를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질 길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것을 성취할 단체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지막 3년 반에 집중하고 있는 계시록 12장의 그림은 뱀과 여자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완전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던져질 때 그는 아직 땅 위에 있게 될 그 여자에 대한 커다란 손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크고 붉은 용과 그의 핍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용. 3절은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뱀은 교활한 자인 한편 용은 잔인한 자입니다. 크고. 3절은 그 용이 크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뱀이요 조그만 피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뱀보다 훨씬 큰 용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전 세기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는 큰 용으로 커졌습니다. 붉은. 이 큰 용은 불스입니다. 여기서 불다는 것은 사탄의 살인자들에 의해 생긴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그 용에게 살해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주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은 먹음으로써 클 뿐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이기는 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불쑵니다. 일곱 머리. 크고 붉은 그 용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인 일곱 머리를 가졌습니다. 13장 1절에 올 때 우리는 이 일곱 머리가 짐승의 머리들이라는 것과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일 뿐 아니라 또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일곱 머리가 일곱 황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용이 일곱 황제의 머리들이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머리인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용과 짐승이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들이 사탄의 머리들임을 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로마 제국, 특히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화신임을 보게 됩니다. 열뿔. 또 그 용은 열뿔을 가졌습니다. 17장 3절과 10절에 따르면 이 열뿔은 적그리스도 회화에 있는 열 왕들일 것입니다. 장래의 로마 제국은 복구되어 열 왕을 가질 것입니다. 이들 열 왕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형상의 두 다리와 같은 로마 제국은 두 구역, 즉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열 발가락은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열 왕들일 것입니다. 이들 열 왕들은 큰 용의 열 뿔일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이 모두 사탄과 하나일 것임을 가리킵니다. 일곱 왕관. 용의 일곱 머리 위에는 일곱 황제들의 왕권의 영광을 가리키는 일곱 왕관이 있습니다. 이들 일곱 황제들은 모두 비범한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권이 그들의 왕관입니다. 일곱 황제들은 사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관은 또한 용의 왕관이기도 합니다. 이들 황제들은 각기 신격을 가진 채 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사탄과 하나입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김. 4절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임에 분명합니다. 사탄은 그들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되고 난 후 그는 더 이상 사탄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사탄은 땅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던져질 때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때의 땅은 거역적인 사람의 처소를 손상시킬 타락한 천사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때 땅 위에 있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용이란 단어 안에 끌어당기다 라는 말이 들어있음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은 어떤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떠한 끌어당김도 용의 표시입니다. 용은 천사들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까지도 끌어당깁니다. 여자 앞에 서 있음. 4절은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고 말합니다. 용이 여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를 대항하여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탄은 대환란 중에 땅에 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를 적대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50년이 넘도록 이 휴거의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나의 연구에서 내가 배운 것은 깊고 건전한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거나 어떤 민은이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대환란 동안에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12장 5절에서 우리는 사내 아이가 마지막 3년 반 이전에 하나님께 끌어올려지게 될 것임을 봅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간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여자의 남은 씨가 땅 위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내 아이는 3년 반 전에 휴거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여자의 신은 대환란의 대부분을 통과하기 위해 남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후 사탄은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도 땅 위에 여전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옛뱀. 옛뱀은 간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이 뱀을 말할 적마다 그것은 간교한 자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2장 때 그 뱀은 갓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으며 거의 6,000살 정도 됩니다. 마귀. 구절은 크고 붉은 용이 마귀라고 불리운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참소자, 비방자를 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마귀는 욕과 여호수아를 참소했으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믿는 이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의 비방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흔히 그는 하나님을 교활한 방법으로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실까? 라는 의문을 당신 속에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비방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지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떤 의문도 역시 하나의 비방입니다. 만일 당신이 조그만 비방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마귀는 더 큰 비방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어떠한 비방입니까? 마귀라는 명칭은 그가 참소자여 비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 큰 용은 사탄이라고 불리웁니다. 헬라어로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를 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스려 배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영역 외부에 있는 적을 나타내고 대적자는 하나님의 영역 내부에 있는 적을 나타냅니다. 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에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대적자입니다. 이 대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당신 내부에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원수일 뿐 아니라 내부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원수로부터 방어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가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자로부터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적자는 당신의 집 안에 있습니다. 이 대적자가 당신의 내부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는 마치 당신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당신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 많이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가 책망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너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과감하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담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1936년 이전에 나는 무려 11년 이상이나 속임을 당해왔었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내 생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주님께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말씀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생각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백하면 할수록 더러운 생각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1936년 어느 날 나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사탄아 이것을 가져가라. 나는 너에게 속기를 거절한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다. 이제 그것을 치워라. 사탄아 너는 정죄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그에게 말하십시오. 사탄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신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나는 내가 나의 외부에 있든지 내부에 있든지 상관없다. 너는 너다. 너는 대적자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속임을 당하여 당신이 그렇게 나쁘다고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사탄이 나쁜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대적자가 간교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심히 더럽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대적자의 생각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원수와 대적자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로서 사탄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가 아닌 다른 무엇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속임을 당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대적을 드러내셨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험에서 많은 경우 어떤 것들을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 곧 대적자입니다. 거주하는 온 땅을 속이는 자. 구절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큰 용이 거주하는 온 땅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탄에게 속습니다. 만일 우리가 큰 용이 누군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관한 이 모든 방면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핍박,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김. 이제 우리는 그 용의 핍박을 보아야 합니다. 13절은 또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고 말합니다. 그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내 아이가 아직 해산되지 않았고 하늘로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내 아이는 부활되고 휴거될 것이며 사탄은 내어 쫓길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암.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때란 대환란의 3년 반일 것입니다. 크게 분냄. 그 용은 또한 크게 분낼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공중에 있는 자기 세력권의 상실로 인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는 내어 쫓길 것이며 땅에 제한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격분시킬 것입니다. 여자를 핍박함. 그 용은 사내 아이를 해산한 여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증오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는 당신에게 이기는 자들 가운데 있도록 예비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마지막 3년 반에 대부분을 통과하기 위해 남아있는 여자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격분한 용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 15절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보낼 군대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 땅의 왕들에게 그들의 군대를 모으라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 영들은 충성된 유대인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의 군대를 보내도록 거역적인 왕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씨와 더불어 전쟁함. 17절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씨,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간증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돌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씨는 산의 아이를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일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예수의 간증을 가진 믿는 이들일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를 핍박할 뿐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씨, 곧 보다 약한 부분과 더불어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전하심. 광야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양날개를 그녀에게 주심.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큰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날개는 구출하기 위한 그분의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로의 핍박에서 건져내셨듯이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환란 중에 사탄의 핍박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핍박에서 벗어나도록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성한 힘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명백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일 것이라는 내 자신의 깨달음은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원하지는 않으나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 시작 이래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양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피신하려고 하는 대륙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메이플라워 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핍박으로부터 도망하여 이 나라로 피신해 왔습니다. 300년 이상 동안 미국은 그분의 도망자들을 위한 피란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핍박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비행기로 미국으로 피신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망자들을 위한 지상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미국은 여전히 망명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킴. 우리가 보았듯이 그 용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것입니다. 16절은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서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사탄이 보낸 군대를 삼킬 것입니다. 이것은 그 3년 반 동안에 많은 지진들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보낸 군대를 삼키기 위해 이 지진들을 사용하여 땅의 입을 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땅에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환란 동안 지진들을 보내실 때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뿐 아니라 또한 사탄의 군대를 삼키기 위해서 땅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사탄은 땅의 왕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군대를 보내게 하려고 그의 개구리들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작은 손가락을 움직여 땅을 뒤흔드심으로써 땅으로 그 군대를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함. 6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14절은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 후에 여자는 땅 위에 남아서 핍박을 겪을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은 대환란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1260일 혹은 3년 반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할 장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천년 왕국으로 이끄시기 전에 그 여자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광야로 건져내사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던 때와 유사합니다. 미국은 식량이 풍부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도 능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식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땅 위에 그와 같은 양육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날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여자와 뱀은 서로 싸우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싸움은 더 증가되었고 격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교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산의 아이로서 하늘로 휴거될 때인 종말시까지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이를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탄아, 우리가 여기 있다. 이제 우리가 왔으니 너는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용은 땅으로 내어쫓길 것이며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용은 여전히 땅 위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주권적이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땅의 입을 벌림으로써 사탄의 군대를 삼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시고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보존을 누리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장차 올 날들에 대한 이런 분명한 그림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